중국의 문화부터 풍습, 그리고 최신 트렌드까지 당신이 궁금해했던 중국의 속사를 거침없이 들여다보는 시간, 차이나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윤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눌 대지혜입니다.
지혜씨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한국에서는 5월 15일 스승의 날, 일명 교사절이라고도 하는 이게 스승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날인데요. 오늘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저의 성장에 굉장히 밑거름이 되어주신 많은 스승님들께 오늘은 방송이 끝나고 전화 한 통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방송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네요. 스승의 날입니다. 북한에도 이런 명절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지혜 씨와 함께 차이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의 최신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요즘 중국은 오늘의 첫 번째 뉴스는 중국인 기업가들이 기회의 땅 아프리카로 몰린다는 내용입니다. 지혜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중국이 육해상 신실크로드 구축 정책인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에서의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중국인 개인 사업가가 새로운 기회를 찾아 아프리카로 향하고 있으며 이들이 모여 아프리카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젊은이들도 기회를 찾아 아프리카로 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 미얀마에 있는 중국 전력공사에서 전기기사로 일했던 중국인 윌슨 우는 기회를 찾아 아프리카로 떠난 수많은 중국인 중에 한 명인데요. 2011년에 나이지리아로 간 그는 현재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60km 떨어진 어군주 이급회사에 있는 자유무역 지역을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현재 상황이 사업을 시작하면 막대한 돈을 벌 수 있었던 중국의 8, 90년대와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지난 20년 동안 아프리카에 진출한 중국인 수가 약 100만 명으로 전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1978년 이 중국의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선언 이후 중국도 사업을 시작하면 성공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중국에서는 치솟는 인건비와 또 생산 과잉으로 사업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예전과 같은 행운이 흔하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아프리카로 눈을 돌리는 중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영국의 경제신문인 파이낸셜 타임스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미국의 2% 수준이었던 중국의 대아프리카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가 55%까지 뛰어올랐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다국적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는 현재와 같은 속도로는 중국의 대아프리카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가 10년 안에 미국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아프리카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이 중국 정부와는 상관이 없는 민영 기업들이 또 대부분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맥킨지의 아일린 유안수는 규모가 크지 않은 민간 기업들이 아프리카에서의 중국 기업의 활동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들은 더 빠르게 현지화될 뿐만 아니라 더 큰 경제적 또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현재 아프리카에서 약 만 개 이상의 중국 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중 90%가 민영 기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데는 장점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까요?
네, 중국인 사업가들이 지적하는 애로사항은 주로 생산 기반과 외화 부족입니다. 이외에도 현지 근로자들의 기술 수준과 문화 차이 등에서 비롯된 어려움도 큰 것으로 보입니다. 신발 공장의 매니저인 천동화는 여기 있는 기계들은 현지 직원이 다루기에는 너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350명의 나이지리아인과 더 40여 명의 중국인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한 의약 제조업체를 관리하는 펑홍의 회사에서는 중국인 직원들을 위해 대부분의 음식을 수입한다고 합니다.
산업 기반과 외화 부족, 그리고 문화 차이, 기술 수준의 차이, 또 물자의 부족 이런 것들이 애로사항이군요.
그렇습니다. 펑홍은 2005년 처음 나이지리아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전기가 안정적으로 들어오지 않아 4시 이후에는 촛불을 켜야 했고 또 더위 때문에 잠들 수 없어 마당에서 잠을 청하기도 했다며 척박했던 환경을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사업가들은 더 빨리 움직이라고 조언을 하는데요. 중국의 대아프리카 투자가 늘어나면서 나이지리아를 포함해서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가 중국을 향해서 칭찬 반 의심의 눈초리 반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중국인들은 현지에서 귀하게 여기는 목재와 인도 흑서의 불법 수출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아프리카 야생동물 수요 증가는 잠비아와 모잠비크에서 밀렵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프리카로 오는 중국인이 공장 건립과 일자리를 약속하면서 또 동시에 자연환경 파괴와 지역사회화의 마찰을 불러올 수 있다며 아프리카에 중국인 기업들이 들어가는 것은 마법의 탄환과도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투자에는 모험이 따르기 마련이고 또 새로운 땅에서 사업을 하려면 현지의 질서와 충돌을 빚기 마련입니다. 모든 것이 좋을 수도 또 나쁠 수도 없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마윈과 그의 동료들이 세운 대학이 입학식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가로 알려진 사람은 알리바바의 마윈인데요. 20년 전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서 동료들과 약 5만 달러로 창업한 알리바바는 연매출 530억 달러의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로 성장했습니다.
기업가를 꿈꾸는 중국 젊은이들에게 가난한 집안 출신인 마윈이 희망의 모델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마윈이 대학을 세웠다는 소식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바로 후판 대학입니다. 후판은 호숫가라는 뜻인데요. 그 이름은 알리바바가 탄생한 아파트 단지의 이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후판 대학은 일반 대학은 아니고요. 이 혁신적인 기업가를 양성하기 위해 만든 이른바 창업 사관학교로 보시면 됩니다. 후판 대학은 2015년 마윈을 비롯해 쟁쟁한 기업가들과 경제 경영 분야의 학자 9명이 공동으로 설립했는데요. 초대 총장으로 마윈이 추대되었습니다.
아무나 다닐 수 있는 대학이 아니라 기업인으로서 성공을 꿈꾸는 사업가들이 다닐 수 있는 대학이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3월 후판 대학의 5기 신입생 입학식이 열렸는데요. 41명의 신입생들은 1,400여 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합격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후판 대학의 신입생 지원 자격 요건은 창업 3년 이상 또 30명 이상의 직원을 거느린 기업가로 연간 44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이 있어야 한다는 등 문턱이 참 높습니다.
정말 대단한 경쟁률이네요. 어떤 사람들이 행운의 기회를 얻었을지 궁금합니다.
네, 신입생들을 살펴보면 3명 중 1명꼴로 1985년 이후 태어난 젊은이라니 만만치 않은 제2의 마윈들인 셈입니다. 또한 강사진도 각계 최고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후판 대학은 성공 사례만큼이나 실패를 중요하게 가르치는데요. 마윈 총장은 입학식 연설에서 실패를 어떻게 뛰어넘을지를 배워라고 강조했습니다. 후판 대학 홈페이지에는 벌써 내년 신입생 모집 공고문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학교 교육 제도를 소개하며 후판대생의 성적표는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또 세금을 내는지 사회에 얼마나 많은 가치를 창출했는지에 따라 정해진다면서 따라서 영원히 졸업하지 않으며 첫 3년 동안 집중학습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인들을 위한 교육을 성공한 기업가들이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다는 소식 잘 들었습니다. 중국의 문화를 알아봅시다. 니하오 차이나. 지난 시간에는 중국의 자전거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중국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나라든 5월은 사랑이 결실을 맺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결혼식은 어떤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한국의 경우 결혼식을 먼저 올리고 그 후 혼인신고를 하는 것과 다르게 중국의 경우는 신랑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 먼저 혼인등기소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증을 받습니다. 물론 중국도 이 결혼식을 먼저 올리고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반대로 혼인신고를 하고 또 그 다음에 결혼식을 나중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먼저 법적으로 부부임을 인정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결혼식에서는 가끔 사회자들이 법적인 부부가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결혼증을 보여달라고 우스갯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중국은 이 결혼증을 받은 다음에 날짜를 정하고 친지들과 지인들을 불러 결혼식을 치르기 때문에 사회자가 그런 농담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요즘에는 카드 형식으로 된 결혼식 초대장을 만들기도 하지만 모바일로 만들어서 쉽게 스마트폰이나 또 컴퓨터로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주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요즘 굉장히 흔합니다. 저도 최근에 이 친구에게 결혼식 초대장을 모바일로 받았는데요. 신랑 신부의 사진과 초대의 말, 또 장소 등이 간단하게 잘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결혼식을 치르는 전문적인 그런 장소가 또 있다고 하죠.
네, 그렇죠. 80년대까지만 해도 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신랑이 아침 일찍 이 친구 집에 가서 신부를 모셔와서 또 신랑 집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요즘에는 전문적으로 결혼식을 올리는 호텔이나 고급 식당 등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치르는 것으로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신랑이 신부를 모셔가는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때 신랑 측에서는 신부 모시러 가는 차량을 최대한 좋은 차량으로 많이 동원하는데요. 차량은 꽃과 풍선 등으로 눈부시게 장식을 하는데 특히나 신랑 신부가 타는 차량은 눈에 띄게 화려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장에 가는 길에 그 도시의 유명한 장소에 가서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을 합니다.
그렇죠. 공원이나 또 아주 뭐 아름다운 강변 이런 데 가서 촬영을 하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며 신랑 신부는 결혼식장으로 가는데 본격적으로 결혼식 풍경을 이야기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신랑 신부를 태운 차량이 도착하면 결혼식장 건물 앞에서 폭죽을 터뜨립니다. 중국에서는 경사스러운 일이 있거나 행복을 기원하는 자리에는 꼭 폭죽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중국 전통 악기들을 다루는 악대가 동원되어 새납을 불고 징을 울리는 경우도 있죠.
정말 듣기만 해도 시끌벅적한 장면인데요. 결혼식장 안에서도 무대를 설치하고 이쁘게 꾸미는데 중국의 결혼식장은 무대와 하객들이 식사를 하는 공간이 함께 있는 것이 특징이죠.
네, 그렇죠. 이 하객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결혼식을 즐길 수 있죠. 결혼식의 중요한 절차는 아무래도 집중해서 봐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신랑 신부가 준비한 사탕이나 해바라기 씨를 먹으면서 즐거운 분위기에서 결혼식을 보는데요. 축가를 부르고 노래하고 춤을 추는 분위기가 되면 음식도 상에 올리고 또 먹고 마시면서 결혼식을 즐깁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결혼식을 즐겁게 꾸며줄 사회자를 청해서 결혼식을 진행하죠.
네, 맞아요. 이 신랑 신부 주변에 말솜씨가 좋은 친구가 있으면 사회를 보기도 하지만 대개 전문적인 사회자를 섭외합니다. 그리고 주례자의 주례 외에도 신랑 신부의 부모나 가까운 친지의 덕담 을 듣고 신랑 신부의 다짐도 듣습니다. 친구나 전문 가수들이 와서 축가를 부리기도 하고요. 간단한 게임을 하기도 하죠.
사실 저는 한국 사람과 결혼을 해서 한국에서도 결혼식을 치렀는데 중국처럼 축제 분위기라기보다는 좀 진지하고 엄숙한 분위기였어요.
저도 한국에서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참석하곤 하는데요. 이 중국과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또 다른 것은 분위기뿐만이 아닌데요. 이 한국의 경우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본식 드레스, 한복, 또는 이브닝 드레스를 입지만 중국에서는 이렇게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신부는 웨딩 드레스, 치파오, 이브닝 드레스 등 최소 3벌의 예복을 갈아입습니다.
네, 드레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서방이나 한국만 해도 드레스는 뭐 흰색이 보통입니다. 근데 중국은 정말 갖가지 색상의 드레스가 있죠.
이 워낙 중국 사람들이 빨간색을 좋아하다 보니 빨간색 드레스도 있고요. 또 핑크색, 심지어는 녹색 드레스까지 있습니다.
서방의 문화가 중국 정서에 맞게 잘 받아들여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객들에게는 음식을 정말 푸짐하게 대접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또 음식의 대국 아닙니까? 하객들이 앉은 테이블에는 맛있는 요리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접시들이 산처럼 쌓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날만큼은 하객들에게 아낌없이 대접하고 싶은 신랑 신부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결혼식에는 담배와 사탕 그리고 술이 빠지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이 중국에서 남자들끼리 친해질 때 서로 담배를 권하고 또 술 한잔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는 술이나 담배가 빠질 수 없겠죠. 또 사탕은 신랑 신부의 결혼 생활이 달콤하기를 바라는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에 국수가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결혼해? 라고 물을 때는 애둘러서 언제 국수 먹여줄 거니? 라고 하잖아요. 중국에도 그런 비슷한 말이 있죠?
네, 바로 위에서 말씀드렸던 술이나 담배, 사탕이 결혼식에 빠질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술, 담배, 사탕 이 단어의 앞에 기쁘다의 뜻을 표현한 중국어에는 희, 씨라는 단어를 붙여서 언제 나한테 기쁨의 사탕, 씨탕을 먹여줄래? 또 그리고 언제 나한테 이 기쁨의 술 한 잔, 씨주를 마시게 해줄래?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네, 이 씨라는 글자는 전통적으로는 결혼식을 치르는 집의 대문과 창문, 출입문 그리고 가구들의 경사스럽다는 뜻에서 두 글자를 붙여서 씨를 빨간색 종이에 붙여서 오려놨습니다.
네, 물론 요즘도 결혼식에 이 희자를 빼놓을 수는 없는데요. 어느 음식점 앞에 쌍희자가 붙어 있으면 그곳에서 결혼식이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네, 이렇게 듣고 보니 정말 중국의 결혼식은 전통과 현대 문화가 어우러진 독특한 풍경이 아닐 수 없네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중국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중국어 한마디. 네, 저희가 오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혹시 중국에서 결혼식에 초대됐다면 아주 간단하게 꽁시, 꽁시, 네, 축하드립니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꽁시, 꽁시.
또 꽁시, 꽁시.
네, 그리고 또 당신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런 뜻에서 쭈니 싱푸.
쭈니 싱푸.
쭈니 싱푸.
쭈니 싱푸.
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 유익하셨나요? 끝으로 쪼화젠이라는 대만 가수가 부른 친구, 펑요라는 노래를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중국 이야기를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짜이지엔!
짜이지엔!